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 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잎사깐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주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여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너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와질 수 있는가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의 문제입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을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 상급에 대한 이런 얘기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그게 타당한 말로 그렇게 들려지겠지만 이 성경의 그 어떤 정신과 또 성경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듣는다면 그건 분명히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로 들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라는 이 얘기가 왜 이 성경과 맞지 아니한 얘기냐면은 일단 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잘한 일에 대한 그러한 칭찬으로 또 그러한 대가로 보상으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받으려면은 분명히 잘한 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조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들까지 싸잡아가지고 심판의 존재로 선언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아래 주어져 있다는 것은,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는 사람, 또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그 심판 속에서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서 행여 뭔가 잘한 일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성령이 일하신 결과라 이러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상을 받을 수 있는 또 상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열심히 봉사하면 상을 받는다는 이러한 말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그러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상을 약속을 했고 단지 그 상을 우리가 받았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꿈꾸는 상이라고 하는 건 그것과 다릅니다. 천국에 가서도 뭔가 좋은 곳에 거한다는 이러한 상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에도 차이가 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에 차이가 있다 말하면서 대부분이 내놓는 예화가 뭐냐면은 천국 가서도 무슨 기아집에 산 사람이 있고 초가집 산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상의 차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겠습니다. 만약에 잘한 게 보인다면은 그건 성령이 함께해서 일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성령이 함께해서 일하신 그러한 일들인데 그걸 두고 상의 차이를 둔다. 그렇다면 결국 각 사람에게만 성령이 다르다. 이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얘기도 성경과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잘한 게 없고 여러분도 잘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게 말한 대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역시도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고 나오는 것부터가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뭘 하든지 간에 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이라는 데 가가지고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미리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가는 그러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종교고 또 달리 말하면 불교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가 말하는 게 뭔가를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덕을 잘 쌓아놔야만이 자기에게 장차 좋은 것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상을 위한 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만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존재하지를 않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말로 들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 첫 출발을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의 존재성에다가 첫 출발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상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기독교는 인간을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복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오직 심판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고 그 인간 존재성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 누구만 끼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자신을 여러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께 누구만 끼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정비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솔직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모습이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 바로 이처럼 자기에게 솔직한 이런 사람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내뱉다 해가지고 나한테 솔직하다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척 하는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본문에 오면 바르실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리라는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 중에 네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뭐 다윗이 네 사람만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영접했지만은 성경이 네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다윗을 영접한 사람으로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함께 므기보셋의 사원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반갑게 환영을 했지만은 영접을 했지만은 이 시므이는 예전에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한다는 속셈은 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윗을 저주한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윗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환영을 하는 척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영접하는 거짓 행동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시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므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차지해버린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근데 이 시바 역시 다윗을 영접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속셈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윗의 거짓말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마음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찔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시바가 다윗을 영접하는 건 역시도 다윗의 환심을 미리 사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다윗을 영접할 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바와 시므이의 그 거짓 행동,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도 위장된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뭐 놀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에 빼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개 내가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뭔가 부담이 좀 된단 말이죠. 다음 주일에는 뭐 헌금을 몽땅 한다든가 문을 바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부담을 뭔가 덜어보려는 그런 행위를 이제 보인다면은 결국 그 헌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사가지고 죄인을 지키지 아니하는 내 벌을 좀 피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행위잖아요. 결국 헌금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위장된 거짓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주 유치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뭐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짓된 행동이다. 나를 위한 위장된 술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꼭 꼬리를 붙이는 것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들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자체가 이미 위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란 얘기밖에 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할 때에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19절 오면은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속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시므이가 자기 죄를 숨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말은 내가 이를 고백하는데 내게 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을 영접하니까 나를 벌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는 당신께 죄 지은 게 없었다면은 난 당신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 이런 뜻입니다. 실제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범죄한 걸 진심으로 미워쳤다면은 진짜 죄에 대한 진실된 것이었다면은 나를 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처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것입니다. 왕의 처분으로 하십시오. 그게 자기의 죄를 아는 자로서 나에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지금 자기 형편에 있어서 어떤 불만도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해 마땅한 사람입니다는 고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왕의 처분하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신지 간에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솔직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죄인이란 말 자체가 입에 팔린 소리라는 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위장된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나는 신자라는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신자로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난 신자다. 나를 믿어버리는, 인정해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신앙도 위장된 거짓된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나를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진실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31절, 32절 보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골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바르실레는 거부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마하나임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을 보살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치 않고 나를 도와준 그런 사람이 가장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르실레가 자기를 도와준 그러한 보답으로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 남은 그 인생을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예전에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이라면은 뭐 따라가면 고생만 되겠지만 지금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 인생은 다윗을 보살피 마련해서 아주 한편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34절 보면은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구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여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바르실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의 말은 지금 나는 나이가 더 늙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사라져가지고 옳고 그런 거 제대로 판결을 못합니다. 음식맛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노래 들여도 그게 좋은 건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내가 왕을 따라가 함께하면 오히려 왕께 누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 같은 나에게 상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뭔가 하면 다윗은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한 일을 두고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어려움에 있는 다윗을 도와줄 때에 나중에를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보답이 올 것이다 이런 개선하면 좋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생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그때가 내가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바르실레에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다윗을 도와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내게 상으로 돌아올 일이 못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 속입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 나쁜 거냐면은 하나님과 복이란 걸 거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걸 주고서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이 오지 않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장난치고 있는 아주 나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 게 있다 할지 그걸 가운데 두고 그걸 조건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를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놓을 공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놓을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놓을 공로가 뭐냐 말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그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공로라면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건져내신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공로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공로만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만 자랑을 하고 주님의 그 공로만 높이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또는 종교생활을 헷갈을 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뭔가 하는 걸 좋은 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함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뭔가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와 연관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은 병들어서 병을 누워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걸 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공로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공로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날마다 내게 넘치는 나를 이 기쁨의 생명의 자리에 옮겨놓으신 주님의 그 공로를 내 속에 두면서 그걸 자랑을 하고 난 주님의 공로 살아갑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누가 아무래도 그것은 신앙생활 학원의 신자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이 그 속에 좀 두고 사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꾸 틀렸다고 밀치는 그 습성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고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게 유익된 게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원수입니다. 항상 나를 고집하고 있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내가고 하나님 원수예요. 왜냐하면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 관심밖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잘되는 것만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내 유익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버린단 말이죠.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받았다는 것, 이걸 생각지를 않고 압살롬 죽었으니까 자신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얼마나 얄미운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얄미운 존재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날 도와달라 복 달라 나를 잘되게 해달라 이런 말만 하고 있더란 얘기죠.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내 구원이 더 관심거리에 있는 그런 우리들 그게 주님 볼 때는 얄미울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백성 남겨놓으시는 것.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의 피 때문에 천당 간다는 것. 그것만 좋아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무지와 내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것. 여긴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로 감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을 받을 사람도 못 된단 말입니다.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 일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기대할 사람도 못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실리를 보면서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내 공로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공로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다. 근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런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몇 년인데 그동안 믿어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 주십니까? 이런 원망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것이 내 힘으로 믿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하지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거, 그게 참 잘한 일인데, 그건 역시도 내가 잘났어. 내가 예수를 선택해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가 뭐였다 하면은, 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지면서, 내 잘한 거에 목소리 높이고, 상대방 잘못한 거에 목소리 높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 좀 더 기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산 것도 전혀 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무작정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나큰 복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된 것으로 우리 속에 자리할 때, 그런 마음의 성도를 대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에게서 묻어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공로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공로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말하거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생명의 참여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치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은 바로 그들의 몫으로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주님의 공로만 자랑한다는 것은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목사, 평신도 구별 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공평한 것입니다. 차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교회에 행한 일, 그걸 보면서 믿음을 구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런 구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공평을 선포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말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일정을 행위를 가지고 구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게 아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위에 매여서 사람이 행한 걸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고 구분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 벗어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르실레는 내가 다윗과 함께하면 오히려 누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주어지는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윗에게 누가 될 뿐이다 염려하는 것.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죠. 자꾸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내게 누가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자꾸 이것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자꾸 이것만을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놓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 속 깊이 두시면서 진짜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공로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진실된 신자인 것이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바르실레를 통해서 내가 내놓을 공로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 깊이 명심하시면서 날마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기에도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도 항상 이 세상에 파묻혀서 이 땅의 끝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숨겨진 위장된 거짓된 신앙들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 주 앞에서 참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다만 생명에 참여된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공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진실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